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요즘에 기사에 보니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미 이제 그 국정감사를 통해 이제 나타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병역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병을 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몸을 상해하기도 하고 또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병역을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빨리 군대를 가겠습니다. 일찍 대학도 가기 전에 군대를 가는 사람들 혹은 또 특별히 어떤 군에 자원해서 어떤 복무에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원하던 끌려가던 자원하던 어쨌든 여하튼 군대라는 곳은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은 뭐 시기는 뭐 어떤 대상은 어떤 분야는 자기가 정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그 주어진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 할 때까지는 그걸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중간에 가면 그럼 이제 이게 범죄자가 되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나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는데요. 뭐 살인한 적이 없고 훔친 적이 없는데 하지만 그 자체로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꿋꿋이 끝내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직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어떤 봉사의 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할 수 있고 뭐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도 견뎌내야 하는 것임은 정말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그냥 나 안 할래요. 나 그만둘래요. 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군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이기 때문에 나라의 부름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그거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또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 이렇게 책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책임을 내가 완수해야 되겠다. 그럴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소꿉장난 하듯이 혹은 내가 뭐 병정놀이 하듯이 뭐 할 때는 했지만 힘들다고 에 그만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도 이제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잘 거치면 마지막에 어떤 수준이 되냐면은 그 높은 수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났을 때 그 모습은 정말 달관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익숙하게 지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봤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나한테 아주 잘 들어맞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해냈을 때 그때 그 부분을 비로소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원하는 것이 있어 자기 뜻하는 것이 있어 내가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걸 싫어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리라 할 때 모세는 싫어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또 위협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어쨌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합니다. 제가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가 나가게 됐을 때 그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5절 함께 읽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저희 말이 누가 관원과 재판정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모세가 이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이 놀라운 것이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모세는 철저히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히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그리고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파고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뭐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넘쳤던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학식과 그리고 그의 신분과 그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따르는 자로,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자로, 복종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지도자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또 내쳐진 그런 지도자일 때, 그는 하나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도 죽였죠. 또 바로도 자기를 또 쫓아오죠. 그러니까 그곳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광야 생활로 쫓기던, 그리고 그렇게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된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고 했을 때의 그 안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준비가 된 거였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모세가 준비됐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게 인간의 입장에는 나이도 더 먹었고 또 경험도 다 잊어버렸고 양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려,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정치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어떻게 정치를 떠나서 이렇게 홀로 유유자적 또 유아독전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주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준비 안 된 모세가 사실은 준비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그 부르심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기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 복종하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를 그대로 행하느냐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그럼 모세가 정말 순순히 혹은 또 원하는 대로 하던 자였는가?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것을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는 대로 나오겠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이 세 영역에 세 지역에서 기사를 행했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처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가라라고 했을 때 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신비한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자신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현재의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그의 현재의 상태만 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날 때부터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았죠. 물에서 건져낸 자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쓸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봐서 맞으니까 이건 안 맞으니까 안 돼 이런 분이 아니라 맞을 때까지 그 뜻에 합당할 때까지 주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또 움직이시고 또 세우시고 또 낮추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싫다고 할 때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할 때 또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채우시고 또 세우시고 부르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모세를 이야기하는 스데반 자신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서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그가 받아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면에 있는 정말 충만한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같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9절부터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또 강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문벌이 사라지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며 그들의 강한 것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좋을 때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랬던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사라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높은 위치가 사라지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쓰십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이와 같은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변화해지겠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변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전 하나님밖에 몰라요. 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방송 설립자이시고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또 그 대교회로 세우신 김정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간이었는가 그리고 부족한 인간이었는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우스보이로 미군 부대를 들락날락 거리며 그리고 또 자기가 부족하지만 또 지원을 받아서 또 자기 돈으로 아니라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헤쳐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은 하우스보이였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한국과 미국을 드나드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민간 외교관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죠. 저는 옛날에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한 아주 초기 유학 세대예요.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자랑으로 사람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잘났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보십시오. 라고 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저 사람은 자기 멋에 살아. 저 사람은 자기 잘난 멋에 살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날 세우셨어. 혹 그걸 또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똑똑하긴 하지. 내가 문벌이 좀 있지. 내가 지혜가 좀 있지. 그럼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걸 낮추신 것이었는데 그 낮춘 그것을 또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부르심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돌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자랑하지 않는 때, 자랑할 수가 없는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층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출발을 안 해요. 그 63빌딩을 올라가려고 하면 전망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건 항상 1층에서 출발해요. 2층에서는 출발을 안 해요. 3층에서 출발을 안 해요. 1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와야 되죠. 1층으로. 바닥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직도 나는 4층이에요. 아직도 5층이에요. 내가 그래도 똑똑하긴 하지. 내가 그래도 문벌은 있지. 내가 그래도 지혜는 있지. 아, 아직도 3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랑하지 않으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을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탔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탔어요. 그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문벌이 있어, 지혜가 있어, 강함이 있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 내 설교를 들어보시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니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주구장창, 그리고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신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미 그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1층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렇게 내려온 모세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가 예전에는 구원하고 싶었죠. 정말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 구원하고 싶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구원하러 가던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걸 하고 싶을까요? 정말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만뿐이 하라니까 하는 거다. 난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 이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이제 내가 이 바로를 무찌르고 내가 이 애굽 백성을 무찌르고 그리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감정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1단계 계획, 2단계 계획, 3단계 계획해서 또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고 계속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고 앱그레이드가 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바로가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지만 그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차츰차츰차츰 계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아, 나 못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 주셨는데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다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모세는 아이 못해먹겠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왜 안 되지? 왜 이걸 보여줘도 왜 안 되지? 아이 주님 전 안 할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아, 저는 그냥 양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아, 이 사람들 보니까 못해먹겠어요. 사람들 장난이 아니네요. 아주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음 플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건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엔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그래서 지팡이도 보여주고 또 문둥병이 들었던 손 또 안 들었던 손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하나 이어져. 한 두 개면 될 줄 알았죠. 세 개면 될 줄 알았죠. 처음에 열 개다라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이걸 해봐라, 안 돼. 그 다음에 이걸 해봐라, 안 돼. 그 다음에 이걸 해봐라, 안 돼.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해봐라 하던 게 열 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열 가지 재앙을 보내줄 거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이렇게 되면 될 거다 생각하죠. 자, 이렇게 되면 될 거다 생각하죠. 저렇게 되면 될 거다. 저렇게 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맨 정신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분하게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애초에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낼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 터져서 못하는 거예요. 언제 됩니까? 언제? 도대체 언제? 지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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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으로는 열 가지의 재앙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열 가지의 재앙이 끝이었나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다음에 자 40년 동안 몇 절인가 하면 36절 7장 36절 애굽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사표적을 행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이제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돌이키면 반역하고 또 돌이키면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는 그것을 가지고 순순히 거슬렸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광야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아 하나님 저도 미치겠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꿋꿋이 따랐습니다. 그가 꿋꿋이 따랐어요. 다만 그가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었지 그는 40년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 순종하는 것 속에서 우리들은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목을 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일을 차분히 하다 보면 그게 애굽에서는 기간이 있었지만 홍해에서는 또 다른 기간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또 새로운 기간이 있었고 그 일은 계속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비로소 온전히 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이 모세를 뭐라고 말하는가?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그래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에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충성스러웠던 자기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바로 그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바로 그 순종함 속에 자기를 가리우고 또 그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던 일을 차곡차곡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비전이 있어야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면 줏대도 없고 말이야. 그 사람은 뭐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 고집이 있어야 되고 내 플랜이 있어야 되고 내 뭔가가 있어야 되고 내 어떤 근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보여준 그런 선지자로서 모세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우심 속에서 뿐만 아닙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가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돌을 전해주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받는 부르심 속에 교회에 있으면서 생명의 도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던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이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낳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일꾼들이 자기 욕심을 지나쳐서 자기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이것에서 더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에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풀에 못 이겨 쓰러지는 어리석은 과거의 뿐이었던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순순하게 또 순전하게 그리고 충직하게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도를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정말 아주 떠들어대는 자가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워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전해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꿋꿋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맡은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하던 자들이 바로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분이 높고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의 경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을 잘 모세처럼 내가 그 집 맡은 사원으로 잘 수고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곳에 가서도 그를 내가 변형시키리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가 오히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도 아닙니다. 강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준비되는 그리고 그 세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런 분명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한 사람 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세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저 잘 감당하기만 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세처럼 주의 집에 한 사원으로 잘 봉사하며 그 속에서 생명을 전하여 주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부인하지 않으며 교회로 더욱 존재하며 또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바로 주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선지자가 되겠사오니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꿋꿋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도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러한 진실된 위치 흔들림 없는 위치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귀한 열매 더욱 생명 영광 나타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함께 부릅니다. 271장.